삼보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데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는 모두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사무엘 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이 얘기가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만한 얘기인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입니다. 물론 뭐 구약과 신약도 나눠지고 또 구약도 모세오경과 이렇게 또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분류가 나눠지지만 또 책 이름은 66권의 책 이름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제를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 인간 전체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도 아니고 나 자신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구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1543년에 중요한 책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은 천체 회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누구나 다 천동설을 믿던 때여서 2세기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한 천동설을 믿던 시대여서 지동설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앞두고 그 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책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 일찍에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책을 대한 이 소식을 접한 마틴 루터조차도 도대체 하늘이 움직인다니 바보 같은 자에게 천문학 천자도 모르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하지 이런 평가를 받았을 정도예요. 오늘 누가 의심을 합니까? 그러나 그게 제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체 회전이라고 하는, 회전이라는 단어는 revolution이에요. 우리는 그걸 혁명이라는 뜻으로 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혁명은 누구나 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 시각과 관점의 전환, 있을 수 없는 혁명적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revolution, 회전, 신앙은 이런 회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혁명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혁명적인 관점이에요.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어를 자기 자신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 내가 중심인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히 역사조차도 인간 중심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인생의 중심 스토리, 역사의 중심 스토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서 우리의 생각을 혁명하는 것, 회전시키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사무엘상 얘기는 비록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고 또 여기서 8000km나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도 지극히 한 집안의 작은 가정사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우리가 배우며 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신앙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으며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게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치든 간에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의 뒤틀린 모습, 그래야 그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전시켜서 제자리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요한 의도를 통해서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바꿀 만한 그런 결단이 없다면 성경은 읽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기도를 심지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태양이 움직인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굳이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엘가나라는 한 집안 이야기죠. 그는 원래 뭐 레위 집안 사람이에요. 이 레위 지파에 속했고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 성경에서도 그핫이라고도 써놨는데 어쨌든 그 집안의 계보를 따라온 레위 사람이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역의 지명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면서도 아내를 둘 얻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 때문에 브린나라는 여자를 또 얻었겠죠. 자,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고 다시 얻은 브린나라는 둘째 아내는 자녀를 낳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란 말이죠.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뭐 자녀 얘기지만 우리는 뭐 자녀 아니라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는 없다. 나는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다. 또 혹은 나는 적게 가졌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졌다. 이게 전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아십니까? 이런 기도, 이런 신앙, 이런 종교적 익숙함을 회전시키는 것, 바꿔놓는 것, 혁명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강화할 만한 재료, 우리 생각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소망을 뒷받침할 만한,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서 회전시켜서 혁명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한나와 브린나는 어떤 여자인가요? 이걸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한나가 이제 브린나가 들어와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애가 쑥쑥 나오는데, 본인은 애가 아직 없는데, 성경에는 그 얘기가 창세기 때부터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라도 90까지 애가 없고, 또 뭐 리브가도 시집 와서 20년간 애를 못 낳고, 또 뭐 라헬도 그 사랑하는, 예? 참 야곱과 결혼은 됐지만 끝까지 애가 없어서 말이죠. 언니 레아는 6이나 낳고 빌하와 실바도 둘씩이나 낳았는데, 그렇게 애 없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비록 또 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브린다는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애는 잘 나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안 나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아무리 갈망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기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기도. 그러나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때까지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엘가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지리적 환경, 이걸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걸 준비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윗도 필요하고 사무엘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어느 가정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뭐 영화 감독이나 무대 감독이 배우를 결정하듯 결정해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야 할 건가? 누구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가 바뀌게 되죠. 다행히 엘가나가 믿음이 있어서 뭐 한나를 학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브린나보다도 더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지 내려가서 재물을 나눠 먹을 때 특별히 한나에게는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애를 갖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더 기대할 게 없구나. 어쩌면 브린나하고 다퉈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브린나 때문에 울어봐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매달리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폼나게 기도하는 걸 원치 않아요. 뭐 우아하게 뭐 기도 이렇게 격식을 갖춰 기도하는 걸 그렇게 썩 원치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 온전한 기도, 중심을 모두 다 쏟아놓는 기도, 전 존재를 걸고 마치 죽음을 불사하듯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한 인간을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뀐 인간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 이름의 뜻도 은혜예요. 은혜, grace예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을 때, 오직 은혜에만 목을 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 집안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한 역사를 바꾸는 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 이런 것이 사무엘상의 줄거리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바뀌는 변곡점, 진실로 한 신앙인이 전환하는 그렇게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는 그 동기, 그 순간,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렇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점잖게 살고 싶어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면
교양 있게 살고 싶고 우아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막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뭐 그렇게 점잖게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쓴 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걸 우리는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긴 시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길 즐겨해요. 나는 고난이 왔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뿌리를 더 깊이 캐고 들어가면 뭐예요? 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냐는 거죠, 뭐. 왜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주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면 그 동기는 뭐예요? 여전히 부족감,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동기는 뭐냔 말이죠. 그걸 우리는 시기라고 부른다면 시기심. 신앙은 이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시기심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은 온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에요. 시기심의 씨앗을 하나 뿌리기만 하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끔찍한 바이러스는 이 시기라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저 과실을 먹으면 죽은다고 했나? 하나님처럼 되는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니? 하나님마저 시기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 뭐 첫 살인은 그 시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시기가 점점 분노로 변하게 해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심으로 살인에 이르게 하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죄만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 흔들어 놓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신앙 하나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막의 교부들 간에 흘러나오는 얘기지만은 너무나 그냥 영성이 높은 한 교부를 흔들기 위해서, 한 수도사를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가서 네 동기, 네 친구가 교황이 되었다 한마디만 하면 그날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시기의 문제는 나이 들고 나이 어리고 문제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직업 저 직업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종교 저 종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삶의 현장들의 이 시기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하게 번져나가서 어느 인간들도 여기 한번 감염되면 죽을 때까지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에요. 오직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더 갖고자 하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서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욕망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는 존재란 말이죠. 오늘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씨름하는 이 긴 시간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분인나가 들어와서 애를 낳을 때부터 자라기 시작한 이 걷잡을 수 없는 시기, 질투, 그리고 점점 이 시기가 자라나서 분노로 변하는 과정, 이 분노를 폭발시킬 수 없을 때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한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게 했겠지만, 그러나 한나가 끝내 이 분인나로부터 심지어 엘가나 남편을 사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풀어주는 것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안 하시냐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해도 병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가중되냐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죠. 기도 안 해도 돈이 날마다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해도 학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병원비가 모자라는 그런 일도 있고. 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왜 그렇게 못 들은 척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또 하나의 대적들을 사방에 둠으로써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여놓음으로써 저 인간만 없으면 숨이라도 좀 쉴 것 같은데 사방에서 노려보는 적이 없나?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는 적이 없나? 왜 그러냐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면 고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 기도가 바뀔 때를 주님께서는 타이밍을 보고 계시고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드디어 한나가 결심하고 남편의 사랑을 뒤로 하고 분인나라는 적수를 이렇게 외면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술에 취해서 기도하러 왔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절기 때 왔으니까. 그리고는 다 소리가 내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아니 한다는 그냥 우물우물 입으로만 기도를 했고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거기 성전에 성막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아, 이 또 술 취한 여자가 하나 왔구나.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술에 취해서 넋두리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가서 한마디 건넨 게 야,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나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정신 나간 늙은 제사장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슬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 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쏟아놓는 중이에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태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온갖 거룩을 다 떨다가 소득이 없는 인간 앞에서는 쌀쌀맞기가 그지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태도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늘 균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 이렇게 뭐,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그냥 90도로 절하고 말이지. 조금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과함을 질러대고 말이죠. 조금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말도 크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경어와 화려한 수식어를 쓰다가 정말 어린아이한테는 그냥 막대먹은 단어를 쓴다면 그거는 그냥 총체적으로 위선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내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불인나 때문에 나도 아이를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 노릇을, 여종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밝힐 불을 밝히는 주님의 뜻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위하여 이 종이 기꺼이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제 한나는 다만 아들을 원하는 한 여인의 갈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걸머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신앙의 혁명을 경험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가 바뀔 때 참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리하여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고 고집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잘 품분이 안 돼요. 어쨌건 결과는 아들을 얻는 일이니까. 그러나 왜 아들을 구하게 되었는지, 왜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 동기가, 그 중심이 뿌리째 바뀌는 그런 전환, 그런 혁명,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신앙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여 종교적 틀이 아니라 생명의 틀 안에서,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세리머니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메마른 세상에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결정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 신앙으로 대전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근심하지 않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것을 한탄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까닭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 그 길이 없으면 마치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작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한 통로가 되는 믿음의 결단을 올리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비록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3000년 전 그 라마다임 소빔이 어두웠던 것과 같은 그런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을 밝혀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결정하고,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스며있는 이 시기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기가 뿌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기도를 시작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겠습니까? 왜 코로나 사태를 풀어달라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형편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고 어디 막힌 듯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시간을 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기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진다면은,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슴 속에 불이 붙는다면, 그 불은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밝힐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이 어두운 시대도 하나님 굽이 살피셔서 누구를 통해서 나는 이 시대 불을 밝히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을 시작할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3부 예배를 조금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아름다운 동행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그런 예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희들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을 터인데 우리 안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을 테고 또 모든 질문에 답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꼭 모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답을 정리했다가 다음 주에 또 답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역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이번 주부터 3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은 지금 아마 뭐 핸드폰으로 그 접속을 하셔서 질문을 보내시면은 아마 질문에 답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마이크를 끼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아, 마이크가 아니고 네, 마스크를.
그전에는 이렇게 나오면은 박수도 치고 이랬는데 네. 그리고 막 조명이 여기만 너무 이게 밝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조금 불편하네. 조금만 이쪽 그 회중석에 조명을 할 수 없나요?
아마 이 질문 해주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이후를 보면 한나는 좀 시간이 지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저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이분은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흙수저는 흙수저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질문 두 개인 것 같은데 네, 첫째는 네. 주님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술 취한 줄 알았던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차올랐기 때문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이 순간 하나도 현실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현실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된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마치 응답된 것처럼 살기 시작할 때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한나는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의 수색의 빛이 없고 이제는 식사를 폐했다가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식사함으로써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 있다는 것을 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을 던져하면 저 산도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살기 시작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생애 생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근심으로부터는 노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나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엘리 제사장의 그 답을 들었을 때 그가 수색을 그치고, 그러니까 얼굴에 낯빛이 바뀌고 음식을 먹고 하는 그때 아들을 가졌던 거는 아니잖아요. 상황은 그치.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 이후에 그가 먼저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흙수저는 흙수저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주변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흙수저일 거라는 어떤 그런 뜻을.
그런데 이제 흙수저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흙수저가 뭐 없었습니까? 다 흙수저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다 흙수저였는데 어느 순간 저걸 금수저라고 소위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내가 흙수저인 것을 더 날마다 그렇게 자각하고 고통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나는 흙수저지만 금수저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흙수저나 금수저에 눈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내가 흙수저 아니라 무슨 뭐 쓰레기 수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벌써 나는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전히 비교의식에서 여전히 시기심에서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기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답을 듣고 하는 과정에 지금 주신 대답과 또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텐데 그러면 참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목사님하고 이거는 굉장히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꼭 이분은 초입에 있는 건데 목사님이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새댁입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남편 마음 열어주실 타이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뭐 계속 나아가셔야겠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뭐 제가 단정할 수 있는 시간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저는 이 자매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고 그 남편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남편이 정말 이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내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삶이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내 가족을 배려하고 내 주위를 배려하는지를 아마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켜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의 모든 진심이 안에 전해지면 고스란히 저는 아내의 뜻을 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전도가 그렇게 된 저는 간증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부모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지만
아들이 하는 게 하도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 양복을 차려입고 앉으셔서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 그러고 그날로 따라오기 시작을 해서 정말 잘 믿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뭐 제사를 폐한다, 뭐 부모와 부딪힌다, 성경 말씀대로 원수가 된다, 그렇게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때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말 한국적 가치나 삶의 관계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느냐, 바로 믿느냐, 바로 믿지 않느냐의 차이지만 한국에는 하나님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오늘 보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명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괜찮은 것처럼 혹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일부 다처제 문제나 아니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원래 그 일부 일처제죠. 뭐 아담에게 하와 이외에 다른 여자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결국 가인의 후예들, 에덴의 동쪽 동쪽으로 간 인간들에게는 결혼 제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된 거죠.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사도 보면은 뭐 이삭의 경우는 다른 여인이 없잖아요. 리브가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도 뭐 야곱도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 이방인과 마찬가지인 라반 삼촌에 의해서 자매를 함께 얻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인데, 우리는 뭐 사회문화적으로 그쪽 지역이 유목민들에게는 남자들이 이렇게 죽는 일이 많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여자들의 삶의 근거를 위해서 중혼을 허락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정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악한 남편에게 끝없이 시달리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락했던 것을 본다면은 일부일처제 그리고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죄인들끼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깨어진 결혼 제도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거나 그들을 절대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결혼 내지는 빗나간 결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하고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결혼을 몇 번 했을 망정 주님께서는 다섯 남자와 이혼하고 여섯 번째도 정식 결혼 안 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를 사랑했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 결혼 무너진 결혼 제도 내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깨어진 결혼 제도의 희생자들을 교회는 넉넉히 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에 관한 질문이 왔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드려야 할까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대상을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하셨어요. 이게 해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집중할 수 있고 주님 예수님께 기도를 집중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거치더라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 갈망할 수 있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할 때 예수님께 그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쏟아놓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기도하는 분도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기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분은 어떤 이름을 우리가 거명하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이시다. 알겠습니다. 아픈 질문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도 굉장히 좋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갖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사님이 결국 교회 안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교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권면하고 또 처리 혹은 치리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죠. 사실은 뭐 단 두세 사람이라도 가서 조용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하고 아니면 치리하라는 얘기는 뭐 교회에 있는 기본 지침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를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직분자라고 우리가 그 권위를 쉽게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저분은 뭐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100%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따라서 사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직분 제도를 오늘날 교회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걸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가 직분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도 제가 아침 메일을 받았는데 목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제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왔고 그러나 그런 교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맺어져야지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사역 구조 중심으로 맺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업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는 곳입니다. 기도 제목도 돈 없다고 기도 제목 내세우지 마세요. 듣는 사람 부담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한 분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은 저는 이 사역 구조를 뚫고 들어오는 이단도 있고 사역 구조 속에서 소위 어떻게 세상에서 승진 개념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자꾸 컨트롤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직분 제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조심하고 경계할 면도 많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back to basic 우리 교회됨의 본질로 가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우리가 이게 지난주가 이제 8주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 5장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8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나 무슨 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젖히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만을 결단하자.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 말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보여주실 것이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시선을 향해 한번 같이 나아가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올해 신앙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에요. 뭐 색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고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 사랑 먼저 받아야 그 사랑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곳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자는 것이 시선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로 좀 몇 가지 질문이 더 왔는데요. 그 질문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그 뒤에 나온 질문은 사실 다음번에 사무엘서를 쭉 따라가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시죠. 뭐 아쉽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이 바뀌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바뀌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다르게 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이 말씀에 따라 바뀌는 것이 바로 응답을 받는 시작인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겠다고 불평했지만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올 한 해 삶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바뀌었을 때 그 바뀌지 않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세상을,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